예, 우리 오늘 이 남녀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50대시죠? 다, 예, 50대. 50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품위 있고 중후하고 지식, 정보, 경험 이런 게 아주 잘 채워져 있는 연령대가 50대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이 50대, 제가 어린 한 20대 때, 그때는 이렇게 빨리 50대 한번 되고 싶었어요. 50대가 되면 모든 것을 잘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 50대 계셨어요. 그래서 야,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해박한 지식과 지혜와 탁월함이 있나 보다. 그 나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50대는 늘 보면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기풍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때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2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도 50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춘기가 10대 때 신체적인 변화와 뭘좀 아는 것 같고 그럴 때 한번 1차로 오면 2차 신체적인 변화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변화가 오는 50대가 또한번 사춘기가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롭게 그 시기를 잘 이렇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데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10대 사춘기가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대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앙과 인격적 성숙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한 10대 사춘기에 이렇게 툭 하면 삐지고 조그만 소심한 일에도 그냥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기도 쉬울 때가 50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되죠. 50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환점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20대, 30대 철이 난다고 했을 때, 한 20, 30년 살고, 반환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수명으로 봤을 때, 반환점 돌아서 이제 다시 반환점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고록을 정말 잘 표현했던 분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탁월한 지혜를 갖고 이 세상에서 참 역사 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공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회고록을 논어에서 쓰면서 정말 잘 정리했어요. 그분의 삶이 굉장히 불우했거든요. 출생도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그 춘추시대에도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그가 일찍이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15살 때 자기가 정말 고전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30대 가서는 자기가 이 분야에서 내가 홀로 서겠다. 그래서 이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40대 가서는 내가 세운 그리고 공부했던 이 가치관이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불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50대 가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유혹당하지 않는 마음, 내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의미구나, 나의 가치구나,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나이를 50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60대 가서는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이 속에 내공이 꽉찬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70대 가서는 어떠한 일을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도 크게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의 그 하나하나의 인생에 이렇게 획을 그면서 어떤 단어들을 하나씩 써놨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역동기에 뜻을 세우고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떠밀려서 살고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서 살지, 대세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때입니다. 전 이 그 공자의 회고록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공자만 못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지혜만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래요. 하늘이 날 불러서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믿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이성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림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귀한, 그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 고귀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쭉 강해를 하는 그 순서 가운데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우리 이 남녀전도회 분들이랑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참 좋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면 아이고 집 짓다가 도끼자루 물에 빠져갖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끼자루 다시 건져주셨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도끼불에 빠졌다가 도끼불에 떠서 아이고 살았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시대였고 그 앞에 오므리 시대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안 섬겼던 대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공간이 부족해서 집을 좀 크게 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공자로 치면 지학이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 가운데서 이방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겠다라고 그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돈벌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당시에 먹고 살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장래 보장되는 일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오히려 더 불확실하고 답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사 앞에 모여있던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엘리야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엘리사 때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많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입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딱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 진리 안에 못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하고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무엇을 투자해도 이건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이 확신만 된다면 그 땅 사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땅 밑에 금광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그 땅 전재산 팔아서 사는 거 절대 아까운 일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선지자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헌신하고 그 뜻을 세웠던 사람들. 말씀, 하나님, 엘리사,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으면 이 줄을 잘 맞춰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기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좌우로 정렬했을 때 어떻게 정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체육 시간이고 교련 시간이고 기준 하면서 기준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좌우로 정렬하면 이 기준을 따라서 우로 좌로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복잡하게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심플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뭐가 기준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되어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 열심을 믿자, 열심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 없이 열심을 내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성경 딱 한 번 읽어본 사람이, 한 번 딱 읽고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다인 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한 번 한 사람이 무섭죠. 세계여행 한 번 한 사람이, 미국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한 번 경험한 게 전부이면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한 번의 경험이 평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럼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가장 결정권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늘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늘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 모든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 지키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불혹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웬만한 유혹이 와도 그거 다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0대가 되면 고민들이 많으시대요. 제일 고민이 앞으로 노후, 이게 이제 고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점점 이 매스컴이 그런 걸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100세면 어떻고 200세면 어떠나, 믿음 따라서 살면 되지. 그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들어라 이 얘기예요. 돈 모아놔라 이 얘기예요. 건강 관리해라 이 이야기예요. 거기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를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60년 뒤에 70년 뒤에 뭐 연금도 안 온다는데 어떡하면 그거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예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지혜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는가 이거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늘 요구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그런 이 땅의 필요들 있어야 될 것 하나님도 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늘 보시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대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시대든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늘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모여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아, 처음에 한두 명이었을 땐 외롭고 쓸쓸했지만 믿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아 그냥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졌어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시는구나 이런 꿈을 갖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였어요. 지금 있는 공간이 좁은 거예요. 더 그래서 크게 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엘리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좀 더 크게 져야 되겠습니다. 나무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시죠. 예, 같이 가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하고 또 나무를 했다 그래요. 5절에 나무했다, 4절에도 나무했다. 이 4절에 나무하는 건 그냥 잡목을 치는 거면 이 5절에 나무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큰 나무를 그렇게 자른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들보, 기둥 이런 나무들을 자를 때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 이 나무하고 집 짓고 이러는 쪽은 아닌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물에 빠뜨린 거지. 그래서 제가 아 나랑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끼자루가 물에 빠졌으니 이게 얼마나 당황돼요. 근데 그 도끼가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도끼 집을 짓는데 도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하려면. 근데 도끼 한 자로 살 형편이 안 됐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던 삶이죠. 그래서 빌려왔는데 여기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옆집 가면 그냥 쉽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빌린다라는 히브리적 단어가 애걸을 하고 구걸해서 겨우겨우 빌려왔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도둑 맞으면 큰일 나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연장이었어요. 나무 갖고 모든 이 도끼 갖고 나무 배 갖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빠졌으니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빠졌어요. 집 진다 그랬다가 선지자 생도들이 동네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집을 진다는데 참 그래도 기특하네. 그러다가 도끼자루 빠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앉아? 집 짓다가 도끼 누가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뜨려갖고 못 진대.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하나님 망신, 엘리사 망신, 선지자 생도들 망신이잖아요. 이 아주 망신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도끼질하다 물에 빠뜨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 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집도 못 짓고. 그 빌려왔으니까 이 율법에 보면 빌려온 거 그대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지 못할 형편인데 이걸 사서 갖다 줄래니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보고 있는데 도끼 주인이 와서 도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참 큰일 났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끼가 빠졌어요.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여기 비명 소리가 나거든요. 영혼의 탄식 소리가 막,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도끼자루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끼자루 떠올라서 아마 집을 잘 짓고 그리고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을 이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세우고 항문할 길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소명. 공자의 표현하면 지천명. 지천명. 하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혹 너희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지금 이거 확인시켜주시는 기가 막힌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산이 흔들려 요동을 하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거에 반응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날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이게 헌신의 시작이요. 어떻게 보면 헌신의 전부 다요. 헌신의 마지막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길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날 부르셨다.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에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고자 했어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살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왕이 차려는 음식 먹지 않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더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뭘 보고 살았냐면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도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가치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흔히 왕이 세 번 바뀌도록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고백은 그 순간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참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총리가 돼서 출세하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불혹의 믿음을 살아갔던, 정말로 지천명의 믿음을 살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사, 엘리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선지자로 살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름 없이 살았던, 빛도 없이 살았던, 그러나 그들의 나그네 삶이 곤고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이 당시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나그네 살 곤고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이 수많은 선지 생도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따라서 사는 게 이런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50대 인생의 참 중년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후배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참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지키고 물려줘야 되는 우리 50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선지 생도의 삶은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전 우리 50대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이런 선지자 생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심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